안녕하십니까. 저는 뉴로서저리 한국어판 팟캐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 교실의 백선하입니다. 앞으로 국내 회원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뉴로서저리의 11호로에 게재될 여러 논문들 중 출간에 앞서 편집위원회에서 엄선한 7편의 논문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제목은 Natural History of Brain Arteriovenous Malformation, A Long-Term Follow-up Study of Risk of Hemorrhage in 238 Patients입니다. 본 논문은 환자들이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이 13.5년으로 현재까지 발표되었던 치료받지 않은 동정맥기형 환자들이 장기 추적 연구들 중 추적 관찰 기간이 가장 긴 논문입니다. 셀렉션 바이어스가 비교적 적고 카플라마이어 생명 분석표와 콕스 다별량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장기 추적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예전에 출혈이 있었던 경우, 동정맥 기형의 크기가 큰 경우, 천막 하부에 위치한 경우, 뇌심부에 위치한 경우에서 더 높은 출혈의 위험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출혈의 위험성은 진단 후 수년에 걸쳐 비교적 높게 관찰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감소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출혈의 위험도가 높은 동정맥 기형 환자의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논문의 제목은 Growth Potential and Response to Multimodality Treatment of Partially Thrombosed Large or Giant Aneurysms in the posterior circulation입니다. 후순환기에서 혈전을 동반한 거대 동맥류에 대한 적절한 치료 지침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대 동맥류의 내부가 모두 혈전으로 바뀌면서 크기가 커져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전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 논문은 17명의 후순환계 거대동맥류 환자들을 대상으로 MRI상 관찰되는 거대동맥류를 성장 패턴에 따라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치료 성적을 분석하였습니다. 비분지 부위에서의 거대동맥류의 경우 엔도베스큘라 트래핑이 거대동맥류의 크기를 현저히 감소시키지는 못하였지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분지 부위에서의 거대동맥류는 스테이지드 바이패스를 통한 혈류 감소를 유도한 뒤 프록시멀 오클루전을 통하여 거대 동맥류의 크기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문의 제목은 Endovascular and Surgical Treatment of Ruptured Cerebral Aneurysms in Pediatric Patients입니다. 소아 연령에서 뇌동맥류는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뇌동맥류 출혈에 대한 치료 성적의 보고는 많지 않습니다. 본 논문은 지난 12년간 경험한 소아 연령의 뇌동맥류 출혈 환자의 치료 성적을 보고한 논문입니다. 총 12명의 소아 환자에서 13개의 뇌동맥류를 치료하였고 모든 환자는 16세 미만으로 지주막하 출혈로 발현되었습니다. 5년은 혈관 내 수술을, 8년은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치료 성적을 분석한 결과 외과적 수술 및 혈관 내 수술 모두 효과적으로 뇌동맥류를 치료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논문의 제목은 Low Incidence of Symptomatic Strokes After Carotid Stenting Without Embolization Protection Devices for Extracranial Carotid Stenosis A Single Institution Retrospective Review입니다. 경부의 경동맥 스텐트 시술 중 현재 자주 사용되고 있는 Embolization Protection Device의 유용성에 대한 근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 논문은 경부 경동맥 협착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Embolization Protection Device를 사용하지 않고 스텐트를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치료 성적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논문입니다. Embolization Protection Device를 사용하지 않고 스텐트를 시행한 후 1개월까지 발생된 뇌졸중, 심근경색 및 사망의 빈도는 3.8% 정도를 보여 embolization protection device를 이용한 경우와 비슷한 치료 성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논문의 제목은 Barbiturate Infusion for Intractable Intracranial Hypotension and its Effect on Brain Oxygenation 입니다. 악성 두개강 내압 상승 환자에서 바비트레이트의 투여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바비트레이트를 투여한 환자들에서 치료 성적의 호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 논문은 9명의 악성 두개강 내압 상승 환자에서 바비트레이트를 투여한 후 뇌의 산소화 정도를 살펴본 논문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바비트레이트를 투여한 후 대뇌 조직 산소화의 호전을 관찰하였으나 소수의 환자들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관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견은 바비트레이트 투여가 두개강 내압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뇌의 생리기 기능을 호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향후 악성 두개강 내압 상승 환자들이 바비트레이트 치료에 있어 뇌조직의 산소화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논문의 제목은 Long-term seizure control of a resection of supratentorial carbonomas, a retrospective single-center study in 53 patients 입니다. 비교적 많은 문헌 보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간질을 동반한 해면 혈관종의 적절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 연구는 천막 상부에 위치하고 간질 발작 증상을 동반한 해면 혈관종 환자 53명을 대상으로 수술적 치료 후 평균 8.1년의 장기 추적 관찰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논문입니다. 환자들의 약 85%는 수술 후 엔겔 클래스 1으로 간질 발작이 조절되었으며 간질 발작 후 2년 미만의 수술을 시행하였던 조기 수술의 경우와 수술 중 해면 혈관종 주변의 헤모시드린 림을 완전히 제거한 경우에 치료 성적이 좋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논문의 제목은 Efficacy of Endoscopic Third Ventriculostomy in Fourth Ventricular Outlet Obstruction 입니다. 제3뇌실 출구 폐쇄에 의한 수두증은 유착으로 인한 제3뇌실 출구의 폐쇄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치료는 뇌실 복막강 단락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본 논문은 제3뇌실 출구 폐쇄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내시경을 이용하여 제3뇌실 절개술을 시행한 치료 성적을 보고한 논문입니다. 치료 결과를 살펴보면 제3뇌실 출구 폐쇄 환자들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제3뇌실 절개술은 일부의 환자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많은 경우 특히 6개월 미만의 유아에서는 실패율이 높았던 것을 확인하였고 뇌실 복막강 단락술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주막과 유착으로 인한 제3뇌실 출구에 폐쇄가 있는 경우는 뇌 기저부 지점막하 공간에서도 유착의 가능성이 높아 내시경을 이용한 제3뇌실 절개술 실패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로서저리의 11호로에 게재될 여러 논문들 중 출간에 앞서 편집위원회에서 엄선한 7편의 논문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